자, 오늘 말씀, 신앙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원래는 10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너무 많아서 핵심 포인트만 읽기로 했습니다.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종교의 씨앗, A seed of religion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장인, 대표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졌다. 그래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파괴되어진 형상이 있지만 그 형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 희미한 형상의 흔적을 종교의 씨앗, A seed of religion 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그와 대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추어서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씨앗의 영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높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 찼고 수랍들이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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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탄식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대비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그와 대비되는 나의 죄악됨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또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고.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말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에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또 자기가 고행을 당함으로, 그리고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자기를 막 압박하고 채찍을 가하면서 고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누그러뜨리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중세 교회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리와 수도원에서 말하는 교훈에 따라서 고행을 했습니다. 의로움을 자기 혼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고 뼛속까지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인간의 그 죄악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비텐부르그 성 앞에 있는 그 교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도 자기를 학대해도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강의와 또 저술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일주일, 이주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책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해야 되는 그 거룩한 행사를 하지 아니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누구로 들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루터는 이제 토요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5일 동안 계속 기도만 하나님 제가 2주 동안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육체는 탈진하고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고행 중에 이 루터의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고행과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는 도중에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고행과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와 율법주의와 선행과 그 의로움, 인간의 공로는 다 바깥으로 다 밀어버리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 받고 의로워지고 또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도저히 의로움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핵심 사상이고요. 기독교의 신앙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전에는 의로움이 먼저였습니다. 고행인과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기도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성례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어서 내가 의롭다고 없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중세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기독교의 구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 이것만이 최고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의로움의 그 비결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란 무엇인가? 중세시대는 캐톨릭이 지배하던 그야말로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보다 위에 있는 교권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거주하는 이 지구.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는 돌아가고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은 돌고 있고 별도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갈릴레오 이 과학자가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관찰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주장이 틀렸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만원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또 별들이 돌아가고 온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동설,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전에 이미 수학적인 공식으로 과학을 이용해서 밝혀놓았던 원리를 이 갈릴레오가 다시 한번 확증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맞았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의 이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레오는 과학자이지만 과학과 성경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해주고 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지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한 책이 아니다라고 갈릴레오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져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DNA가 몇 개고 그 세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것이 성경책이지 우주의 기원, 빅뱅은 어떻게 생겼고 뭐가 분화되어졌고 무엇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이 다른 성경책을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과학자들의 요구대로 성경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설명했다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책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성경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믿을수록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 과학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진화론은 멀어져가고 그것은 배척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두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오늘날의 대위쯤 돼요. 그래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신앙은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 탄생하는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교의 공동체 이건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는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으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었고 유대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십일지도 하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했던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믿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고넬료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하나님이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고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야. 지금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때지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착하고 경건한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저 바닷가 시몬의 집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그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즉시로 자기의 종 그리고 경건한 종과 그리고 그 시종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 베드로를 데리러 그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상이 고넬료에게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주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유대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완전 차별, 유대 중심주의, 히브리 중심주의 사고가 처절하게 박혀있는 기도문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유대인이고 노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 은혜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12시에 나아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식사 시간인데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 큰 그릇이 땅에 딱 지붕에 딱 닿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땅에 기는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그 비닐로 되어진 것, 그러한 것들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 철저하게 지켰던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새김질도 못하는 것, 그러한 짐승들은 오 주님 그것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손에 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깨끗해 한 것을 어찌하여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못 잡아먹었어요. 그런 중에 환상이 끝나고 그것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왔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완전한 이방인인 것을 알면서, 나는 사실 이방인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 집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이방인과 사귀지도 않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왔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여주었던 그 온갖 종류의 불결한 짐승들이 고넬료를 상징하는 것,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을 깨끗게 하셨다, 네가 지금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다고, 비늘이 없다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다고, 불결하다고 먹지 않는 그 짐승들이지만 그들이 이방인인데 이미 내가 그들을 깨끗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보자기 같은 그릇에 쌓여있던 불결한 짐승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요. 작은 것에서 더 크게 완전한 것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어요. 율법주의의 완전히 율법의 토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만이 최고이고 히브리인만이 최고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그 수많은 5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중에 뭐 몇백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부활하였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이방인에게 내가 전하는 빛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또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넬리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와 같은 이 환상 속에서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안 좋습니다만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앙관의 전환이에요. 자기는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죄인들이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그 에트닉 그룹 인종이나 또는 그 어떤 계층이나 이러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 속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 더 이상 율법의 정결의 의식에 의하여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외에도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모든 인류가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언하셨다. 지금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깨끗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민족이 거룩하도록 구별하여 지키게 한 것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계시가 좀 더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때까지 그 구원의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율법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이 더욱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통치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지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모든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의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역할은 이미 끝난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영향과 그것의 기준에 의하여 더 이상 평가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에 빠져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 속에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그냥 망나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미는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완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열심히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행위 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나온다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율법에 대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 속에는 정말 모든 성경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길이 그 진리가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함께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형상은 파멸되어졌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인종과 성별과 계층, 남녀 할 것 없이 자유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누구도 어떠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공동 운명체인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그러한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의 행위 때문에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연구해서 믿었습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최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아주 지혜로우시지만 거기 하나님 우리 주셔 믿음까지 있어 아주 훌륭한데 저같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추장님처럼 지혜로웠다면 어쩌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우연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던 자 미리 예정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우리 사이에는 또 계층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그 성경 한 구절이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다하든지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 죽게 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내가 180도 방향이 바뀔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도 잘했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선행도 구제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대담하게 떠들어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겉만 껏 겉만 반지르고 속은 싸그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의롭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막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10년째 교회 다닙니다. 20년째 다닙니다.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찬 확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ABC 가장 기초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 그래서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스스로 의로움을 찾으려다 도저히 의로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움의 비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대한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그 반항을 했죠. 그래서 95개조 논박을 반박 성명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딱 붙일 때 그 첫 번째 그 제1조항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평생 동안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추세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 자세를 갖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배척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게 대하듯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대화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주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 타 종교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